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제 저희들이 마가복음 쭉 해오는데 그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의 일관된 일련의 그 한 줄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의 본문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위해서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쭉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반응이 뭐냐면 일반 무리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죠. 병 낫게 해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일부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했다든지 그 외에 뭐 서기관들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좋게 보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언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인물부가 되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친족들이 다 와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현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빼내려고 그러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붙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서 예수님이 어떤 반대를 받느냐 하는 것을 하이라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표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몹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를테면 속한 사람들이 인볼브가 돼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정지를 해요. 그것이 이제 바알세불이 지폈다는 본문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이것이 이제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사역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냥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센터인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들로 보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그 결정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기를 보고서 하는 말이 이것은 사탄을 얻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이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배척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스토리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제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눈으로 잘,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잘 의식을 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살고 있고 또 무슨 사탄의 존재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중세계적인 아이디어라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엄청난 반대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왜 예수님을 반대했느냐? 뭐 일반 무리들이야 아까 언급한 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죠. 환영해야죠.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죽게 해주고 병나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달랐거든요. 그 첫 번째 이제 드러나는 예가 뭐냐면 안식일을 예수님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의도적으로 어기신다 그래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태민족의 민족적인 표지예요. 그것이 자기의 마크라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단순하게 율법을 한두 개 어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주 이건 민족적인 반역자로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냥 둘 수 없었다. 그죠. 물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 극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그 한 가지만 해도 죽일 이유가 이제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해롭당하고 그런 정치당들이죠 하고 합작을 해서 예수를 처치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하는 민족적인 어떤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로마 항쟁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섰죠. 근데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은 이런 그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악령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힘차게 외쳐지면은 반드시 사탄의 반대가 있어요. 그런 것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사탄도 굉장히 분주해져요. 그래서 반대가 거칠어집니다.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그것을 한 번만 이렇게 읽어봐도 그 사탄이 얼마나 그 명리를 떨치면서 활약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매번 반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뭐 불나듯이 불붙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 사도가 아니고, 사울이,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그냥 두면 안 될 거라는 거죠. 대단한 거. 그 파워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돌로 칠 때. 다 우통 벗고 그러니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증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둠의 세력이 항상 빛의 세력을 누리려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실체라 그죠. 이제 그것이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마음의 심령에 평안 없고 그저 하나님께 잘 부탁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고 자녀들 잘 되고 또 뭐 내가 다니는 교회 좀 잘 되고 뭐 이 정도 살다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큰 무서운 병 안 걸리고 해서 조용히 가면 그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되면 뭐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하겠죠. 뭐 나쁠 게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상일지 몰라도 그런 바람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의 이상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잘 갖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탄의 자녀들과 또 사탄의 세력들과 대치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전도를 할 때도 말이죠.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실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죠.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이런 말 그냥 뭐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리얼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영적인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내가 영적인 어떤 배틀이 없다. 그런 전쟁에 그런 긴박하고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가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나한테 관심 없는지도 몰라요. 왜요? 뭐 그거 가서 싸우고 할 그런 존재를 안 보는 거죠. 뭐 안심해도 되는 사탄이 안심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아 이건 요 주의 인물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달려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뭐라 가지 문제가 일어나겠죠. 아무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다. 그말을 분명하게 했어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의 실체를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하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쓴다는 것은 성경의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악한 계책을 꾸미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장군 대신 우리의 최고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잠시도 뭐 그야말로 뭐 허리끈을 풀고 이렇게 경계를 푸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가장 두드려진 신뢰는 광야잖아요.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신 거죠. 사탄이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리턴 매치를 원하거든요. 한번 졌다고 해서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생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게 뭐 바리새인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장로들, 그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리더들이 다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앞에 와서 예수님 보고 조롱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구원을 했는데 너 자신은 왜 구원을 안 하냐? 구원해봐라. 십자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음아. 이런 식으로 조롱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유혹했어요. 결국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그런 사명이 끝나는 것이다. 성취된다.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자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죠. 뭐 두 번, 세 번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가시는 길을 막았잖아요. 가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서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그 사도 보고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그 우리 상처받기 좋아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다 예수님 그 길을 등 돌리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니 섭섭한 정도 아니죠.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죠.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아이디어와 사탄 편에 속한 자가 됐다 그죠.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일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한 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데 와서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완력으로 해서라도 데리고 가게 끌어내겠다고 한 거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아주 준엄한 질책을 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 너희는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하나도 이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 뭐 히브리서 2장 14절 다 나온 말씀이고요. 마귀가 가졌던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깨졌어요. 죽음이 자기의 주 무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의 뭐 최대의 무기가 부드러워진 거 아니겠어요? 뭐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그런 권세는 깨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지금 멸절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올 것이고 아직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뭐 무서워하고 막 그냥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귀를 물리치라 그랬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있지만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악한 자에게라고 말하는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개역이나 뭐 표준 저기 새번역 성경에 그 난해주를 보면 악한 자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를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활약했던 사탄의 방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그냥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암암리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역할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탄의 영향이 신학자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목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성경교사들도 뒤에서 사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오염시킵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베드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조사단들, 공식 조사단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축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자체의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가 너무나 뚜렷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 예수가 자기 하는 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의 모든 집안이 흔들 것 같으니까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뭐 마귀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어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축제를 한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즉석에서 반박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남이 우리를 비난하고 뭐 복음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아갈 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어찌 보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그냥 준비도 별로 안 돼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예수님의 경우 보면 여기서 즉시 반박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첫째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예수님이 축기를 하셨다면은, 그러면 그 마귀가 그 귀신이 들은 건데, 그러면 그 축기를 했다면 그 사탄이 행한 일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본다면 너희들 말처럼, 그러면 사탄이 자기 집을 오히려 때려부시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왜 사탄이 자매르기를 택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반박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탄의 집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탄이, 자기 그 집주인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누군가 와서 그 집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묶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자기 실력 행사를 할 수 없고, 자기 집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느냐. 그래서 축기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이 강하지만,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마수에 들어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강하지만은 자기 안에 잡혀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끌어내 갈 때는, 그것을 해방시킬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힘으로 죽기를 한다는 그 비난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했어요. 누구의 강한 자가? 사탄이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어떻게 결박이 됐어요?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 결박이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신 때부터 계속해서 축기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단순하게 귀신 들고 정신병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을 주님이 오셔서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축기를 통해서 귀신 잡힌 사람을 해방시켰으니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패배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시니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왕국을 강타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다. 거기에 빠지서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말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귀신 쫓는다고, 뭐, 또, 뭐, 질병 낫게 한다고, 뭐, 그 여러 가지, 회개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끔 보죠. 축제하면서 웬 소리는 그렇게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탄이 뭐, 귀 먹었어요? 난청입니까? 소리만 크게 지르면 사탄이 그 세력이 뭐, 이렇게 힘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나 보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것에 눌리고 뭐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또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과의 밀착된 관계도 없고 예수님과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다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 혼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복음을 정식으로 바르게 정통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사실은 이 사탄은 계속해서 망하고 있어요. 그 아주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산책 계속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신 역으로 사탄의 나라는 점점 자기 사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전도되고 한 사람 더 예수 믿으면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힘이 빠진 거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영역이 축소되고 많은 포로들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완전히 이제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을 이긴 이후로 한 번도 패배하신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군대장군으로 삼고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천 군사들은 패배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나는 뭐 믿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일은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군대 장관에서는 예수님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군대 장관을 따라가면은 그 사령관 밑에서 나도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악심이 그 반대가 아직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미쳤다고 소문을 낸 거죠. 마리아도 그 소문을 듣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악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이라든지 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 우리들의 눈에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그냥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 평민들이 뭐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는 미쳤다 그러고 귀신의 힘으로 죽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게 혹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죠. 성령 모독자는 무언가?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 세불의 스토리가 아주 분명하게 예시를 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주 황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님을 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예수는 이제 단순히 인간이었다, 뭐 예수가 누구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마음 아주 완강하게 닫고 백을 흙이라고 부르고 흙을 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드러났음에도 마귀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 성령 모독죄입니다. 흙과 백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도칠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의 진리에 등을 돌린 일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 이르게 됩니다. 왜 용서를 못 받겠어요? 그것은 간단한 거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의 그 수단 혹은 용서의 방편 혹은 용서의 그 길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용서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용서를 십자가 대속으로 하시는 그 길을 용서의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을 걷어붙이고 그것을 막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용서의 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어요. 도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악담하는 것은 구원자를 멸시하고 배척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뭐 무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뭐 베드로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회개의 길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뭐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시 재소명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다가 주께로 주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통해서 주께로 갔죠. 양심의 가치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옳다.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이 죽게 된 거 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았듯이 목격했듯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을 막고 자기 양심을 파묻고 악독한 적개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모독하면은 성령 모독죄일 가능성이 높죠. 그 성경의 예를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스데반의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그냥 그게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는 말이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 소설한 그 극단적인 악감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렸어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반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거예요. 이러면 그 멀쩡한 사람 이 가는 거 봤어요? 잠잘 때 이 가는 게 아니고 분노와 악신과 원통함과 이 모든 격한 감정 때문에 진짜 이를 가는 거 아유 끔찍하죠.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회 다 의원들인데 공회의원들이 그 이를 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래요.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안 듣겠다고. 그 다음에 일제히 다 그냥 대동단결해서 그야말로 그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이들 중에 나중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성령 모독죄가 아니면 적어도 성령 모독죄에 가까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신자가 범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또로 아, 난 예수님 믿는데 제가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성령 모독죄를 지으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증언을 다 부인을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듭난 신자로서 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고문이라든지 어떤 극한적인 극도의 어떤 공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신자라면 마음으로 그러나 주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그러나 용서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베드로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뭐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 끝나버렸다면 다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베드로 예수님을 뭐 세 번씩 모른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누가 범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도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 보고 성령 모독죄를 범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우리 사실 종종 하죠. 그러나 회개한다면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낼 수 없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불신자들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확실하게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모독죄를 지으려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을 다 부인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전적으로 진리를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사 전체를 배척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사탄에게 속한 자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